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기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지난번 설교에서 이 6장 그 앞에 부분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어떤 신앙적인 헌신의 보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사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준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은 실과를 먹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책임이 우선한다 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한 번 더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반복되는 이 권면과 경계 속에 있는 더 깊은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사에서는 무엇을 시험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들어서자 맨 처음 겪었던 곤란한 일이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중에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는 이 부분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 만한 분이냐 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큼 전능하시냐 이거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가나안 땅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는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거룩한 문제.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대조해서 가나안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종되었던 곳이 아닌 자유의 땅. 종되었던 애굽은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하던 곳,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곳.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생명, 세 사람. 이것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다른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그 이 마사의 시험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장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 무지함의 대표적 어떤 그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서 신명기 6장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 속에 바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뭐가 있냐면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나 자신과 내 후손이 세상적 차원에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것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이고 보다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실과를 먹고 평화롭고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직 누구신지 신앙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차원에서 보자면 아니 먹을 것도 넉넉하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는데 왜 종교를 가지는가? 라고 물을 것이고 만일 그들의 삶이 피곤하다면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왜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래서 모세의 이 권면을 누누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무엇을 전수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냈고 그렇게 의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로서 여기 와 있고 너희가 우리 부모들에게 배워야 할 것도 그런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만 이 답은 그 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24절을 놓고 볼 때 지금 20절에 있었던 우리 자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조금 전에도 예를 든 바와 같이 양면성이 있죠. 이 증거에는 지금 배부르고 지금 등 따시고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를 지키고 이 법도를 지킨다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후손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고 이 법도를 쫓는 이유는 배부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그 뜻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걸 지킨다 라는 대답이 될 것이요. 만일 우리가 피곤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자녀가 힐난조로 이것을 묻는다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며 의이며 거룩이며 진리며 영적인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이것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으로는 들어가서 다 복되게 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 물질적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복받는다라는 보이는 증거, 보이는 증거가 이때는 부요장수였습니다. 그런 이제 더 성경이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는 거를 이제 예상하고 뒤에 계속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해 올 때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신약에 오면 두드러지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 신명기 6장을 놓고 볼 때 신명기 6장이 그 유명했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와 우리의 후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놓고 증명해 보여야 할 우리가 가진 바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전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물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유혹하는 일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 다 압니다. 그렇죠? 인생의 행복과 가치는 물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이상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물질은 갈증을 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격 없는 돈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남자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복권이 뭐 이렇게 큰 게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는 복권이 커서 이게 뭐 몇백만 불짜리가 당선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부인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신삥 마누라를 하나 삽니다. 맨 처음 그거부터예요. 그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면 그 다음에 할 게 뻔하잖아요. 놀고 먹어야지.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봤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럼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사무실에서 일을 해? 좋은 차 샀으니까 돌아댕겨야죠. 그 좋은 차 사고 어떻게 쭈그렁쭈그렁 하는 마누라랑 같이 가? 다리미질 하는 여자랑 가야죠. 물질이라는 건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물귀신입니다. 참 이상해. 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기도원 다니는 사람 봤어요? 기도원은 꼭 실려서 가지. 기도원 제 발로 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건강하면 할 지랄은 뻔한 것입니다. 그 할 지랄에 대한 세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지요, 그거를. 물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물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실함, 그리고 살아야 하는 삶의 그 어떤 방도, 수단이 물질이기 때문이지, 물질의 정신에 우리가 팔려 있는 건 아닙니다. 물질을 외면하고는 못 삽니다. 어쨌든 밥을 먹어야지 성경책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쌀 가서 살려면 돈 줘야지 기도하면 쌀 주는 집은 없습니다. 그건 다 살아나가는 방도로 쓰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성실히 살고 책임 있게 사는 방도여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잡아먹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질에 잡아먹힌단 말이죠. 물질이 내 인생과 나의 행복을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여유있게 살든 혹은 곤란하게 살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야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 나갑니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지지리도 어렵게 사는데 왜 교회 나가서 주일 하루 가게 문 닫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죠. 뭐라고요?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 우리의 의로움. 의롭다는 표현은 이게 뭐 만만치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여기서는 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백성다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징벌하기보다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의라면 여기 이것이 우리의 의라, 신자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앞에 우리가 이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며 주일날 교회 가야 하며 왜 헌금을 내며 왜 봉사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다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느니라.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함몰되어 있지 않고 그 종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들은 다만 우리의 삶의 한 방도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거나 유일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을 꿰뚫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물질을 꿰뚫어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채우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원리, 자세, 모습이 어느 곳에서나 배워나와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 자녀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마는 여호수아 죽고 이 시대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성경적으로 따지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규례들, 법도들을 말로는 가르쳤지만 저들의 존재와 인격과 삶에서는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의 방법, 저들의 쾌락을 쫓는 이방 풍속들에 대하여 깊은 그 호기심을 갖고 함께 섞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과 자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계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섭니다, 자꾸. 여기서 말하는 세계나,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명성의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는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을 이웃과 자녀 앞에 세워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100% 항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가정에 있습니다. 부부끼리 책임을 지시고 자녀 앞에 책임지시고 여러분 이웃 앞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 데서부터 싸웁니다. 가까운 데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치장하고 우리가 만든 어떤 일, 어떤 운동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매일 보는 삶의 현장에서 같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며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항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신명기에 경고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에 나타난 실패에 동일한 동참자가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어리석은 걸로 족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속에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100번 이해하는데 생활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양보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세상 앞에서 그것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때 그 방법대로 살아갖고 믿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십자가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그럼 누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친척들 앞에서 사실은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첫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왜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줄 자녀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 우리 힘으로 획득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도록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지 원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실상은 세상은 우리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네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우리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이 세상을 오히려 삼키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으죠. 그 신앙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공갈 앞에 굴복할 것인가?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이 선택할 필요도 없죠.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마셔야죠. 차일피일 미루지 마셔야죠. 이런 핑계대지 마셔야죠. 목사님들도 뭐 안 하더라. 이런 핑계 안 대셔야죠. 장로님들도 이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몫이죠. 다 각자가 해야 되는 싸움이지 거기다 목사 장로는 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복된 책임입니다. 일에 실패하거나 일에 어리석은 이가 없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은 그 뒤를 쫓지 마시고 승리하는 길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쫓아서 복된 이름을 남기시고 복된 열매를 남기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한 복 그대로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인 줄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떤 특권으로 어떤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확인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쫓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걷고 승리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도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받은 심령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들로 저들을 굳게 하옵소서. 남의 간증을 듣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간증하며 그 모범을 보이며 그 산 증인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여기 모인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